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장면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꾸짖은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생각을 하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도에 대하여 적대하는 행위를 했고 살벌하도록 그 반대편에 서서 힘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그것까지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좀 더 깊은 내용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나중에 사도로 그의 사역을 하는 중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변명을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왜 핍박했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단서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자기가 변명을 할 때 그 변명하는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면 나도 예전에 너희와 똑같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다. 너희가 지금 그러는 것 같이 나도 전에는 이 도를 핍박하고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변한 것 속에는 옛날에는 말하자면 뭐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불교로 가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같은 하나님을 기독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자기가 원래 믿었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아닌 자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무슨 뿌리냐 하면 같은 뿌리 유대인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열심히 있게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울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킬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그것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되었느냐 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6장으로 가시면 같은 일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4절부터 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과 내가 방불한 사람이요 동일한 도를 믿는 사람이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화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장 잘 진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쫓으며 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회심하기 전의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곤란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데반을 송사할 때 그 나왔던 고서 중에 사도행전 6장 11절 보시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한 것 중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크게 충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류로 자신을 취급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계급투쟁이 있었던 모양이죠.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개념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에게서 율법의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1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치심에 대해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해놓고 21절부터 48절까지 이르도록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관과 주님께서 이해하는 율법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율법의 그 진실된 뜻이 무엇이며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것은 아마 미련하다, 멍청하다, 바보다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제 예를 드시는 몇 가지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저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율법을 수용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상 받고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시된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 하면 율법을 준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케 하기 위하여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직시하라고 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계에 나오는 주님의 율법의 해석을 들으면 여기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자, 살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지적은 살인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히면 살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음속에 한번 써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전화번호부보다도 더 두껍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지요 저는. 이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 중에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니까 대외 선전용으로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면 말할 수 없이 많죠. 손가락 발가락을 다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 편입니다. 죽었다 깨도 자기 편입니다. 아무도 남의 편입니다. 부모 편도 아니고 자식 편도 아니고 마누라 편도 아니고 언제나 자기 편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싸울 일이 걱정입니다. 오, 당신인지 알고 봤더니 이럴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아무도 누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 때는 그 편을 들어서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그 편을 들므로써 제3자인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만 누구 편을 듭니다. 그 외에 남의 편을 드는 예가 없습니다. 역사상 한 사람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세계사가 증언하는 인류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건 결단코 내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간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마누라 외의 여자를 내가 안 건드리면 나는 간음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보고 속에 딴 생각을 품었으면 너는 간음한 거다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아는 우리 교인 한 분은 테레비를 보다가 이쁜 여자 탤런트만 나오면 입을 다물질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야 이쁘다 이쁘다 말로 이쁘다 그랬으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쁜데 어떡하자 말이야. 이쁜데 그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탕 앞을 안 쳐다보고 지나가는 남자는 없다. 물론 오늘 부부끼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까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너도 그러냐? 저는 안 그럽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 설교하는 마당에 제가 어떻게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렇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 속이면 속였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진실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 기준이 있는 한 이 기준을 따라서 내가 상받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이 율법이 만일 폐지된다면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주도하는 모든 분위기와 기준이 없어져서 인간 세상 삶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를 쓰고 적대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이란 유대인들 쪽에서 보자면 어쩌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동등하다면 도대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으며 사람이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절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막 망치는 이런 교는 이런 도는 분명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막아야죠. 그래서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시행할 그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율법이 동원되어 있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의 싸움을 위하여 율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7장을 가보십시오.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진실된 뜻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여러 가지 금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죄인인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요즘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추악한 사회 범죄 현상들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가, 누가 어떻게 뭐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엔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야 그놈 참 신났었겠다, 이 생각이 꼭 든단 말입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해보고 싶은 일로 우리 마음속에 유혹으로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언론기관 자체에서 그 발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배우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인신매매가 있다 발표됨으로써 놀라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아 우리도 막가는 인생이 되면 그거나 하자, 돈이 드냐 뭐이 드냐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그렇게 율법이 우리한테 말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탐심이 나를 괴롭혀서 계명이 나에게 죄를 오히려 조장하더라고요. 어찌 율법이 죄겠습니까? 율법이 나쁜 짓을 시켰겠습니까? 많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 금령마저도 유혹과 하고 싶은 소욕으로 삼아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임하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나쁜 것으로 가지 않고 좋은 일로 나를 추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 내 앞에 하나의 법칙으로 주어지자 그걸 지키지 못한 것으로만 결과가 지어져서 여기 있는 식으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왜 살았었죠? 그때는 계명이 지키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다고요. 쉽게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왜 죄인이요? 당신 내가 살인하는 걸 봤어? 사기치는 걸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 떳떳하죠. 그 정도로만 따지자면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기를 쳤습니까? 그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죄인이 아닙니다만 성경의 율법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뿌리입니다. 미움이 있지 않느냐 이거. 음욕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러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어서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가을에 사과가 달립니다. 죄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라고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한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왜 큰 싸움이 될까요? 이렇게 큰 싸움이 됩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어디로 못 가느냐면 주님 앞으로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깃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원한 심판관이신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도 없고 즉 내세가 없고 이생뿐이라면 요즘 현대사회가 가는 식으로 이제 뭐 새삼스럽게 예인이 양심이니 찾지 말고 쌍놈의 인생 한번 살고 각 돌아갈 건데 야 뭐 서로 까놓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새 영화 나오는 거 보시죠. 완전히 까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짧은 인생 오래 사느니 짧게 사느니 짧고 굵게 가능하면 길고 또 굵게 한 인생 살아보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뭐 그게 그거죠. 그것뿐이라면 율법이 이걸 지키자 이걸 지키자 하는 것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있고 내세가 있다면 거길 들어가기 위한 아주 유일한 방법으로서 율법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것에서 주님으로밖에 피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지키자 말자 이걸 지키면 상받고 이걸 못 지키면 벌받는다라는 기준으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며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정말 꼼짝없이 항복시키느냐가 제대로 발휘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절망감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인도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들도 착하게 살자는 것이고 우리도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착함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살인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 나가서 착하게 살자는 거고 나는 교회 안 가고도 착하게 살자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내고 학원 가서 착하게 살자고 배우는 사람. 나는 과외 공부 학원 안 나가고 교과서만 갖고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이 차이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 신자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를 묘사한 겁니까? 모든 인류를 묘사한 겁니다. 입을 열면 남 죽이는 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장 부지런히 다니냐면 사람 짓밟는 곳으로 가장 부지런히 다니더라고요. 파멸과 고생의 길밖에 모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한 최소한의 커트라인에 그걸 통과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인케 하는 것으로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우리가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죠? 그래서 율법 아닌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 온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을 지키고 어느 만큼의 윤리와 도덕과 선을 쌓음으로써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 생각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신앙의 핵심을 규범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와 십자가를 앞세운 기독교 신앙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율법이란 결국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란 인간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영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만 없어서 그냥 깨우침이 부족해서 아직도 자신을 다 개발하고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도를 찾는 싸움입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이슬람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건 어떤 법을 지킴으로 신으로 가는 길에서 일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습니까? 스스로와 스스로를 깨우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처절무쌍하고 아주 원색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할 때는 우리의 믿는 바를 규범화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도로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건 물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갖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관념론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관념론으로 빠져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싸움으로 가는 한 우린 누굴 놓아버리냐면 주님을 놓습니다. 기독교는 관념과 철학과 어떤 무슨 이런 도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의 싸움입니다. 이거랑 똑같죠? 결혼하기 위해서 만난 젊은 한 쌍이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등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애란 어떤 것인가? 연애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결혼학 본론, 이런 얘기는 쪼답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사로잡아야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을 사귀고 그 분 마음에 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가 하는 것은 도무지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를 알고 주와 더 깊이 사귀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안식일 강의를 하다가 그 강의를 실컷 해놓고 끝에 이런 허탈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제7일에 지켰죠.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 후 첫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승계되면서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구약이 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상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해 되는 날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천지를 만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만이 신이다 이겁니다. 너희도 피조물이고 너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누리는 것이다. 이 상징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타락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혼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상징으로 이제 그 안식일을 승계한 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 개념과 어쩌면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개념 속에서 이 날을 일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상징은 뭐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도 피조물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걸 상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쟤는 오늘 일했대요. 그래서 불러다 때려 죽이고 난 안 했대요. 그래서 훈장 하나 달고 이 개념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빠져나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 같은 데서는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옳다 됐다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정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지키는 법칙, 그래서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게 뭐냐? 주님과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막고 서서 나는 어떻게 법을 지켜서 잘난 사람이야, 너는 얼마나 행패없는 놈이냐를 비교하고 확인하는 싸움으로 신앙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같은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율법적 차원에서의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아가씨와 건달들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싱싱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외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인을 구하겠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겠다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할 때 뭘 막느냐? 십자가를 막아섭니다. 주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는 장면에서 주님 앞에 꾸중 듣는 중요 무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인간이 갖는 본성적 차원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실수를 범합니다. 주를 찾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을 늘 놓칩니다. 떳떳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깁니다. 주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으로만 만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존재론적으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영원한 운명과 내세와 그리고 금세에서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의논하십시오. 그를 찾는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마저도 나의 떳떳함을 증거하려는 율법적 생각과 교만과 자랑과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이만하면 됐다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인된 것을 확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주를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와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